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온 지 약 4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11 아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는 고작 70여 명이었지만은 지금은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가족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족히 되었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에는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에서 자치구역을 이루고 복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 왕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아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의 적들과 연합해서 애굽과 싸우고 나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과 12절,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산 지가 약 28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또한 야곱의 4대 손인 모세가 야곱의 고조 손자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갓난 아기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은 그 후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 노예 감독을 때려 죽인 죄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낸 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라 하는 지시를 받은 후입니다. 처음에는 꽁무니를 뺐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시고 난 후에 담력을 얻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짧은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여기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을 많은 영어 성경들은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원어는 섬기다 하는 의미와 예배하다 하는 의미 모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애굽의 뒤따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저수지 한마디로 물이 있는 모든 것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온 천지가 피가 되게 하려서 물고기들이 죽고 너희가 물을 마시지 못하리라. 생지옥이 되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더 강도 높은 재앙을 계속 내리시지만은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자기 아들이 죽게 된 후에야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5개월여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공부해 온 출애굽기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셨느냐고.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또 묻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느냐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대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느냐가 하고 물으면은 그때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즉각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많은 목적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전까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어 설교 제목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하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기록한 출애굽기 5장 말씀에서 5장에 걸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수없이 되풀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부터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1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 시나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 바로가 한 대꾸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절기를 지키게 하라, 때로는 나를 섬기게 하라, 때로는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지만은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투명합니다. 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너희들 소견대로 살아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한 폭군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선한 왕을 만나서 그 선한 왕을 섬기게 해주지 않으면은 곧 또 다른 폭군 왕에게 종로로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왕이든지 섬겨야 하고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시키신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는 나를 예배할 곳은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하면서는 나를 예배할 수가 없다. 참된 예배는 광야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둘째, 참된 예배는 광야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평생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터트린 찬송에서 세 번이나 되풀이되는 후렴이 분명히 말해주듯이 그것은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실제 삶에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알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진리는 오늘 메시지가 선포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그 많은 곳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것조차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광야에서 지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목적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고 인간의 찬란한 수많은 영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한 삶은커녕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고 원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난데없이 바위를 쳐서서 물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난데없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광야에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수많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인간 역사의 주관자시오, 모든 피조물의 심판주이신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치, worth십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worship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려 마땅한 분으로 찬미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는 우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원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섬기는가? 누가 도대체 그러한 삶을 사는가? 광야에 살아본 사람만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살고 무기력하게 사는 삶, 오히려 복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과 체면을 차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삶이 괴로우면은 부르짖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압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곳에서 머리로 이론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의 지식, 입술의 고백, 막연한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삶을 통한 경험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누구나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광야의 삶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삶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과 같이 풍요한 삶을 누리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출애굽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삶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홈리스들조차도 제3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누구나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영적인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전에 없던 이제는 영적인 갈증 이것을 느낍니다. 목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 헝거가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괴로운 게 있습니다. 이제는 기타 온갖 종류의 영적인 취약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 자신이 영적으로 앙상하기 짝이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찾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부지런히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과 건강 찾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제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간다면은 이러한 영적인 갈증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결핍감 이거를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수 대신 주님, living water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을 만났기에 육신의 물, 깃는 물동이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더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전합니다. 또한 이제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만나게 됩니다. 산떡, living bread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매일 육신의 떡 먹고 한 끼 연명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을 찾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다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다 물러갔지만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뒤계로 가오리까 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구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그 과정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나가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이거 주셨다 저거 주셨다 전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지개벽의 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건을 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애굽의 물리적, 영적, 노예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가? 물리적이건 영적이건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에 때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취약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을 믿고 끝까지 광야의 삶을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망령된 이야기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비록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고기까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을 텐데 하는 망령된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삶 동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 쳐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써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십자가들을 잘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드는 불신의 생각들을 누르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친히 짐을 져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의 온전한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수많은 구체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직접 만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 섬깁니다. 교회에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딸딸딸딸 외우는 거 외우고 구원받았다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경험적으로 만난 게 없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면은 그 길을 잘 가야 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모르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학교와 직장과 비즈니스에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데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외워갖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견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헛소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갑니다.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묵묵히 잘 가야 하는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한 것을 알고 다수를 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대로를 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수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구약에만 있는 독특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묵상해서 알고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되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도시와는 달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거짓 믿음으로 사는지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왁자지껄하고 풍류소리가 나고 인간의 영광만 드러나는 세상과는 달리 광야는 조용하고 세상 즐거움에 잡음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건물에도 제한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바닥이 된 성전에서는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찾아도 듣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편한 아무 데서나 찾으면은 요술방망이와 같이 그리고 내가 당기면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값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도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없는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롯이 평원을 택하여 내려갔다가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고원에 거하면서 장막에 살았기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고원에 살 때 주위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환경과 영적인 상태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면서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산에 들어가 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조그만 한적한 도시에 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사는 위험을 잘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타고난 위험을 잘 알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자신의 믿음과 육신이 연약한지 늘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어디에 집어넣어 주시건 대도시건 소도시건 어디에 살건 늘 성령 충만하기에 영적으로는 광야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 살려고 여러분 특별한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천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시면 직접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산다고 곧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 빼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에 그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으시고 채찍질하지 않는 아들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들로 택하셨다고 하면서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고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 있는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천국에서 거룩 찬송하며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누구나 경험적으로 동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전부 텍사스 교도소에 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식이기에 사랑하기에 말로 행위로 경고하고 야단치고 징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되 어린 애들 말고 나이가 20, 30대까지 키워보지 않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애들 클 때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자라는 거 보고는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더 가장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수없이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들을 보았기에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과 바벨론에서의 삶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시고 내가 너희 광야와 같은 길, 사막의 길에 여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이 아니라 강을 내셔서 콜콜콜콜 흐르게 하셔서 절대로 목마름이 없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 이것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와 헤어져서 물된 동산과 같은 평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쳤다가 조금 앞으로 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악 울리는 소리, 왁자지껄하는 소리 늘 들립니다. 그러나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셨습니다. 25년 동안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후사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야곱 20년간 장인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잘 견뎠습니다.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부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의 선조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치기로서 푹 썩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셔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 이것을 다 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는데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끝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에 숨어서 살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광야의 삶 피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많은 연약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곧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의 골이 깊은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고침받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재주도 없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된 생각, 감정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딜 때 매일 성화되어 갈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서 나중에 거룩하신 주님 존전에서 영원히 거룩 찬송 부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